예, 이 칼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참, 이 칠이 문제 때문에 그의 그 사역의 처음이다부터 마지막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많은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칼빈이라는 분은 그러면은 이 칠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갖고 있었는가 보면, 먼저 자기보다 25년 선배였던 루터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루터는 어떤 기대를 걸었냐고 하면, 인생을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으로 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한 성품을 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간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았기 까닭에 그 인간은 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하나의 인간관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게 루터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사역을 낙관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서 인간관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 사역이 마지막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기가 28년, 29년 동안 그이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타락, 그참 교회를 다니고 무슨 뭐 세례도 받고 뭐뭐 신앙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그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정들였던 이 도시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영상을 알아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 보면 참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가운데에서 있지만, 그런 하나의 동양사상 말고라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두 개의 흐름이 있거든요. 인간의 기원을 갖다가 철저하게 아주 그 선한 쪽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선한 성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적인 낙관적인 인간관을 보고 있는가 하면, 여기 이 어거스틴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인간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간관을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탑이 뭡니까?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까닭에 그 속에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하나의 그런 맥락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천적인 타락에 의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도 기대도 없다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생관과 인간관이 형성되는 게 칼빈의 하나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그 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고 하면, 인간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이분은. 못 믿어요. 저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됐든, 저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든, 언제나 긴장을 가지고 그의 일생 동안 저 사람에게 제어를 해주고, 자극을 해주고, 저에게 어떤 무엇인가 꽃비를 놓치지 말아야지, 인간을 느슨하게 했다가는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 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이 발산이 되는 것이 칼빈의 하나의 인간 이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이론을 내세우기 위해서 옛날 역사 속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인간의 하나의 철저적인 타락을 주장한다 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주장이 있는데 대해서 이때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을 같이 동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거스틴과 이 도나티스트하고 논쟁을 벌렸고 또 하나 이 아나베티스트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성을 선하게 보고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칼빈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믿지 말고 제재를 가하고 그들에게 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저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그물을 가지고서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속에 잡혀있는 거는 그 그물 속에 잡혀들어온 모든 고기라고 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잡고기도 섞여있는 것이 그물에 잡히는 거 아니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룩한 그런 곳만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잡목 같은 그런 하나의 잡고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식별해내느냐? 그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치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가 주장을 하면서 그 치리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치리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목사가 5명, 그 다음에 장로는 12명, 평신도 장로. 이래서 목사 5명, 그 다음에 장로들 평신도, 일반 평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목회하는 장로의 둘에서 이게 당회가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평신도가 12명이고 이 평신도 12명은 뭐냐면은 제네바 시의원들 가운데 있는 전체 200인 시의원에서 10명. 그건 하원 의원이고 상원인 60인에서 2명. 그래서 상하원의 의원으로 있는 가운데서 12명의 평신도들이 지도자. 그리고는 목사는 5명이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장로교를 실시를 했던 칼빈 선생님이 장로 제도의 임기가 얼마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였을까요? 누구 혹시 아십니까? 장로제도와 실시한 칼빈 선생님은 1년직이었습니다. 장로제도를. 그래서 이 목사는 항상 5명이 늘 변화가 없는데 12명은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이거를 배우고서 난 잔 낙스가 스카틀랜드에 가서는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너무 자주 돌아온다. 그래서 몇 년으로 만드냐면은 스카틀랜드 장로교는 3년 제도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스카틀랜드에서 이 필그림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를 몇 년 제도로 만드냐면은 6년 제를 만듭니다. 장로를.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6년 장로를 근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식년을 해서 재신임을 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오리지널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한 번 장로 안수 내면 죽을 때까지 장로 되는 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돼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한 번 그냥 이 뭐 해 놓으면 나도 다스리는 장로하고 목사 장로하고 갔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교단이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총회장도 나오고 또 목사 안수위원이 돼가지고 가서 이 장로들이 목사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떤 도에서는 반발을 가리고 아 나 일생에 한 번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한테서 목사 안수 받지 장로들 평신도들한테는 나 안수 안 받겠다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제 여하간에 하여간 최초의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장로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1년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걸 힘주어 얘기하느냐고 하면 한국의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만 하지 말고 칼빈이 만들었던 최초의 장로 시조에 정신을 좀 알고 겸손하라고 하는 내 말씀으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목사 5명, 장로들 12명이 매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는 조사를 하는데 뭘 하냐고 하면 첫째, 누가 춤을 추는데 가담을 했느냐, 누가 도박하는 일을 가담했느냐, 누가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겠느냐, 누가 술집을 잘 들어댕기느냐, 누가 지나치게 옷을 사치하게 입느냐, 누가 음탕하고 반종교적인 말을 잘하느냐, 또 식사 때 어느 집이 음식까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서 지나치게 먹느냐, 또 이런 거를 가지고 전부 이제 매주 모여가지고 가서는 이제는 누가 이게 장로들이 말이죠. 그 12명의 장로들이 시민들 가운데 그런 걸 발췌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에게는 벌금을 지불하고 상습 도박꾼에게는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칼을 메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고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게 만들고 그리고 가톨릭의 과거에 성자들의 이름을 땄던 모든 이름들은 다 금지. 그러고는 이제는 성경 이름은 오케이.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이름이 나오는 그 연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공 예배에 불참하는 자는 벌금이 되고 간통죄를 두 번을 범하면은 사형을 논도를 하고. 당회원들은 매년 1회씩 모든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이 확실히 차이가 없는 것을 모든 장로로 하여금 이걸 확인해서 보고하게 했어요. 정말 칼빈이 멋있는 분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 제네바 시를 이렇게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을 정도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자체가. 그런데 이 좀 이 처벌이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 당시 그 제네바 시 의회에서 처벌하는 기록이 문헌으로 나타나요. 그 문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건 뭐 어떤 뭐 이게 모략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 당시 그 기록에 그 시 의회 기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 당시 하나의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치안 총책임했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펠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내가 춤을 추었다고 하는 댄스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칼빈의 친구 보니바드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 한 병을 놓고 누가 이게 돈 내게 하냐고 주사 노름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회에서 소환되어가지고 가서 3주 동안 하나의 금고를 당했다. 어떤 사람은 당나귀 소리를 듣고 흥 하는 소리를 듣고 농담으로 야, 그 녀석 참 아름다운 시편을 읊네. 이런 장난 섞여 가지고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3개월간 추방을 당했다. 또 설교 시간에 웃음을 터뜨린 청년 셋은 사흘간 구리를 당했다. 설교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냐고 밖에서 과자를 먹은 세 어린이 처벌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라고 하는 말로 욕설을 한 사람은 벌금을 물고 광장에서 칼을 걸고 벌을 당했다. 이게 이제 치리회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이렇게 각종 종류로 시행된 권징들이 공식 기록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1545년 역병이 한참 기승될 때에 이 마술과 역병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1545년 한 해 동안 안에 이 당회 목사 5명, 장로 12명에게서 화형을 당한 사람이 20명이 한 해 죽었어요. 그리고 1542년부터 46년까지 4년 동안 안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칼빈의 이 당회에서 묵인되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58명이 공식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6명이 이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추방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1558년부터 59년 한 해 동안 안에 처벌 건수가 414건이에요. 그럼 하루에, 이거 뭐 두 건은 아니어도 하루에 한두 건씩이 이런 처벌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 제네바 시민들이 얼마가 됐느냐? 제네바 시민이 제일 적으면 12,000명, 많으면 2만 명, 그저 적당하게 잡으면 15,000명 시민이 1년 동안 안에 414건이 이로 인해 가지고 가서 재판을 당했고 추방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네바가 어떻게 됐겠는가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칼빈은 그가 순수한 동기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치리를 했다고 하는 명분은 좋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칼빈을 옹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냉정하게 하냐고 하면 항상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동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기술가들의 기록입니다. 칼빈에게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칼빈의 모든 잘못된 것들도 감추고 미워하려고 하지만은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 사실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는 모든 표현들이 이런 기록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반대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응을 했는가? 저는 이런 건수가 얘기 아니라 지금 하나의 제네바 시민들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한 사람들이 좀 우리는 칼빈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는 쪽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그 이해하는 쪽으로 두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하고서 그렇게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유가 닿는다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애국파,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주로 제네바시를 자유롭게 사랑하려고 하는 애국적인 충성에서 칼빈을 반대했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제네바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중세 때에는 누구였냐고 하면은 주교가 군주가 됐었던 그런 시절, 어떤 때는 백작이 주교가 됐던 시절, 이런 시절이 많이 놓여왔는데 이제 이런 어떤 주교도 싫고 백작도 싫은 이런 도시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가서 그 주교들과 싸우고 카톨릭 세력과도 싸우고 사보이공이라고 하는 그 백작공과도 싸워가면서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켜놓은 그 애국자들이, 이 애국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 제네바를 건져놨더니 이제는 우리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묵은 멍에를 진단 말이냐? 이거는 우리 도저히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 해서 제네바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적인 동기에서 의해서 칼빈을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가 가죠. 그분들 입장에서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불란서 사람입니다. 칼빈의 전임인 파렐도 불란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란서란다든지 이탈리아란다든지 영국이란다든지 독일이란다든지 어떤 카톨릭이란다든지 이런 세력에 대해서 그 압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을 오냐고 하면 제네바로 도망을 오는 거예요. 거기로 오면 자유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려오는데 이때에 1559년에 보면 불란서 사람이 이제 이 제네바에 와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300명가량이 제네바 시민권을 따는 걸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칼빈이 10년 동안이나 억척스럽게 싸우고 얻어진 후에 얻어졌는데, 그런데 이 제네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싫어하는 불란서 사람이 말이야 하나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의 상권도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짭도 뺐지,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점차 교회도 뺐지, 이 칼빈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우리 세력이 위축된다, 그래서 이런 스위스 제네바의 본토인을 좌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스위스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네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칼빈을 배척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한 운동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사도행전 6장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리베리티 사람과 군의 사람과 알렉산드리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이더니, 여기 리베리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개역성경 다른 성경에는 무슨 자유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이 리베르티 그대로 나왔습니다. 리버티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전 한 53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의 장군이 폼페이 장군이 유대나라를 징벌해가지고 가서 유대나라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로마 제국의 노예였다가 거기서 자유를 획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의 자유권을 얻은 사람이라 하면서 리버티노, 자유민 그렇게 호칭을 하고 댕기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리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레네도 살고 알렉산드리아도 살고 굉장히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을 벌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율법적인 것도 싫고 하나의 십자가의 도리도 싫고 우리는 자유가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제네바 안에도 이 리버티노 당들이 리버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절대로 그 자기의 영적인 자유만을 위한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거지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거,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육적인 거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런다면 육적으로 뭐 혼숙을 하든 뭐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하든 쾌락을 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오로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자칭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만이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리버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암만 부부관이라도 암만 남남관이라도 단 둘이 서로 합의만 하면 그건 같이 동침하는 거 죄가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죠. 왜? 아, 둘이 저들끼리 좋아가지고 가서 같이 잤다는데 뭐 그걸 국가가 제3자가 개입한단 말이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간통죄라고 하는 걸 일찍이 포기해버렸는데 이런 정신이 어디서 일어났냐고 하면 전부가 다 이런 하나의 사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16세기 18세기 이 제네바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놨던 그 도시를 누가 까먹은 줄 압니까? 바로 이 제네바에서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누구?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 해도 몰라요? 루소. 이 사람이 볼테르. 이런 사람이 하나의 완전히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던 모든 걸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은 건데, 자유가 좋은 건데, 그 자유가, 영혼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오늘 우리들의 이 육체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유가 동반되어야 책임있는 자유가 되는 거지, 자유,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만 좋고, 나머지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이 제네바에서 살면서, 이 제네바 시민의 긍지가 뭐였는데, 제네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주교도 아니고 어떤 백작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그런 자유를 이 좋다고 생각하는 칼빈이라는 이 작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죽이는구나. 이걸 내쫓자. 이러고 나타난 것이 리버티인 자유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 칼빈이 7이라고 하는 개념도 문제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는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싸움이 일반적인 하나의 싸움이 있고 교리적인 싸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일반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크 크루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 크루에. 제가 옛날 기로 갔을 때 그 첫 작품에 썼던 그 교회사 책 가운데는 제가 선택적으로 그냥 몇 사람만 해놨는데 좀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자크 크루에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의 당회에 의해서 최초로 제1호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자유인을 죽인 것이 아주 그로 인해 가지고 가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하도 죽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야 우리는 도저히 칼빈하고는 대항해서 안 되겠구나. 이 10년 동안 싸워봤지만 내가 만약에 칼빈하고 싸우더라면 나도 사형당해 죽겠구나. 그래서 공포가 생겨서 완전히 포기하고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제네바가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있는 그 투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자크 크루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 제네바 시에 있는 세리였어요. 세리,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아주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자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 자유의 침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올라오니까 아까 제가 사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칼빈을 반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는가. 이 설교자가 제일 시선이 마주치는 데가 어딘가 거기가 딱 앉아가지고 가서 팔짱을 꼬고 꼬놓고서는 말이죠. 직시를 내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한 사람이 자크 크루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직접 내는 그건 어떻게 뭐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고 하면 이 칼빈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다 딱 메모 쪽지가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메모 쪽지가.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추악한 위선자여. 이 칼빈을 향해서 말이죠. 너와 네 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즉시 도망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의 멸망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수도원을 떠난 나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사탄과 그 졸개 사제들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곳을 찾으리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진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오래 고난을 참은 후에는 복수를 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자유만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말을 명심해라! 하는 쪽지가 딱 써와 있어,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칼빈이. 근데 이게 이름을 안 써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메모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전부터 이 사람이 언동이 좀 그런 언동이 있는데 누가 하냐면 펠린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쪽지가 날라와 가지고 그게 한 3주 후에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 가지고 이제 시의회가 당회가 모여 가지고 한 달 동안을 고문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을. 이거 네가 했지. 처음에는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달 동안 고문을 하니까 내가 그 메모지를 써서 작성해서 누구를 보냈다. 그럼 여기 공모자가 누구냐? 나는 공모자는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내에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은 다음에 세 가지 제목이 당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죄. 종교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와 종교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하는 얘기. 두 번째, 도덕적인 죄.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녀 양측이 동의할 때에는 어떤 관계도 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인 죄다. 정치적으로 뭐냐? 정치적으로 성직자들과 의회를 모독해서 제네바의 정치를 모독한 죄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당회 결정을 받고 1547년 7월 26일 날 시의회의 결의 아래에서 목이 잘라지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칼빈이 당회에 의해 가지고 와서 사형을 시킨 제1호인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한 7, 80명 되지만 하여간 제일 먼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와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칼빈에게 참 뭐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상상을 했겠죠? 웬걸?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그래 욕 좀 했기로 메모했기로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서 그래서 목사회 장로회가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가서 사형을 시켜 이런 지도자들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이 칼빈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칼빈이 지나가기만 하면 말이죠. 그냥 막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막 뭐 뭔 새끼 막 욕지거리를 하고 칼빈이 신학교 강의만 하기를 들어간다면 죽여버리겠다고 폭행을 하겠고 뭐 20명이 칼빈을 논강에다가 그냥 던져버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밤에 잠잘 때에는 막 밤에 그 집에다가 무슨 불덩어리를 한 50발을 던져가지고 가서 공포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시민들은 뭐라냐고 하면은 칼빈을 야유하고 있어서 강아지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칼빈이라고 해서 야 이 칼빈 강아지 새끼야 야 이 칼빈 강아지 새끼야 이러고 모독을 하면서 칼빈에 대한 적대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사 총사령관을 지낸 사람이었어요. 아주 참 애국단원 중에 가장 참 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파렐 목사도 도왔고 이 파렐 목사님이 여러분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네바 시위를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냥 몽둥이로 두드러 맞고 댕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려고 할 때 이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아미 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이 펠린 이 파릴 목사를 도왔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가운데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초청한다고 할 때 다섯 명의 전권대사로 칼빈을 초청하는 전문위원 중에 한 명으로 가서 칼빈을 데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칼빈이 오자마자 제네바 시에 있는 제네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의 시의원들과 결성했던 그 기초의원이었던 사람이 페린이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돌렸느냐고 하면 자기 아내가 이 여자가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여자인데 굉장히 춤을 좋아해요. 아주 그냥 본성적으로 춤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그냥 이 춤추는 거를 그냥 즐겨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춤추기를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미망인이 오래 혼자 살고 있다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 즐거운 날 너무 좋은 마당에 이럴 때 춤 안 추고 언제 춤을 추느냐 하고 이 펠린의 아내가 술 한 잔 먹고 춤을 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 펠린의 아내 펠린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냐고 하면 그의 장인도 거기 앉았는데 이게 술 먹고 춤추면은 당회의 법에 규범이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바라보고 앉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색출이 돼가지고 당회 안건이 올라간 거예요. 당 안건이 올라가가지고 가서 이 세 가족들이 총사령관이었던 하나의 경찰서장을 했던 펠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칼빈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이었는데도 안면몰수하고 당신과 아내와 장인 이 사람들을 석 달간을 갖다가 구리에 쳐놓으세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석 달 만에 이제 펠린이라는 사람은 내가 사과합니다. 그래서 사과해서 내보냈는데 그때 칼빈이 마지막 합니다. 펠린 씨, 당신이 과거의 암으로의 왕관을 가졌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랄지라도 일단 제네바 시민이 되면 제네바 시법을 추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오. 이때에 이 펠린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칼빈하고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칼빈 추방운동이 맨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칼빈을 계속해서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고 하면 경찰서장도 했던 사람이고 200인 의회의 시의원이기도 하고 하나의 정치가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힘을 돌려가지고 자 칼빈이 교회의 당회에 의해서 법을 정해가지고 가서 치리를 하니까 이 당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을 하나의 이거를 당회에다가 치리권을 주지 말고 이 치리권을 시의회 의회에다가 주자 이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녹록한 분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 결사적으로 이런 모든 분들하고 싸우는데 이 칼빈의 위대한 가운데에서 정말 참 용감한 거는 그 제네바 시에 있는 모든 의원들 200명이 다 단결을 해가지고 칼빈에게 이런 그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시켜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시의회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칼빈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제가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런 어려울 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칼빈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지금 모든 분위기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칼빈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위험 직전에 있는데 칼빈이 그렇게 턱 떠보가면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할 말이 뭐 있다고 그러면 무슨 개 같은 네가 무슨 뭐 할 말이냐고 막 그러는데 막 달려들고 그러면은 칼빈이 쫙 벗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를 보기 원하냐? 그렇게 피를 보기 원하걸랑은 자! 내 가슴에다가 칼을 내면서 찔러라! 그렇게 피가 원한다고 하면 내가 피를 넣으면 먼저 흘려주마. 그러고서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칼을 가지고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그 수많은 200은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열정 그 정열, 그 달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내 개인을 위한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제네바 시민들을 사랑하고 이 제네바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달변을 가지고 그저 온 정열을 당해가지고 그냥 땀을 벌려가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그 펠린이 이끌어가지고 가서 완전하게 뒤엎으려고 하던 그 하나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티반 집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고소하는 사람들은 뭐라냐고 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만 떨어지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위에 모는 설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생명을 내걸고 외치는 스데반이 영안이 뜨여지죠. 욕망에 사로잡힌 육신이 뒤집어 쓰여 있는 사람들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증오,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증오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스데반밖에 안 보였지만 죽음을 초월한 스데반의 눈이 뜨여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호자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장면처럼 이 칼빈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죽을지언정 여러분의 칼이 죽을지언정 내가 할 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이게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는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냐고 하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칼빈 한 사람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칼빈 한 사람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리가 작당을 해서 지금 불란서에서 온 모든 종교 피난민이란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아니지는 그 사람들을 동조하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거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이들을 갖다 대학살을 저질러가지고 이 종교 세력의 칼빈을 동조하는 세력들에게는 우리가 큰 대학살을 자행을 하자. 결단을 내려가지고 가서 음모를 꾸몄는데 그 주일날이 돌아오기 전에 그 음모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음모가 발각이 됐는데 그 음모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되냐고 하면 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음모가 발각되었는데 아이 참 얼마나 비유 좋은 사람인지 자기는 200인 시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시름고 있으면서 나도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가서 누가 이런 모함을 꾸몄는지 한번 재판을 하겠다고 뻔뻔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펠린에게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너는 옳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할 오른손이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이었으니까 오른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라라. 그래서 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회의 결정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오른손이 잘려져 가지고 가서 그 뒤에 망명생활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는 칼빈이 베풀었던 당회의 결정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피에르 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에르 아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이혼 허락을 받았는데 아내가 너무나도 쾌락을 정당화하고는 말미암아 이혼당한 여인이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모가 자기 집 만찬회에서 술을 실컷 마시고 부목사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그 술취 중에 하는 거리 가운데서 칼빈! 아, 그 사람! 그 헛된 교리 가르치는 거고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그 촌놈이야 촌놈! 문화도 모르고 오로지 성경밖에 모르는 아주 악당이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술자석에서 한 얘기가 당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뭐라냐면 이 사람에게는 두 달간 금고형 60달러 벌금을 내라. 그 당의 결정을 했는데 칼빈이 가만 보니까 아니다. 이 정도 이 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약하다. 다시 재심해라. 그러니까 이 시의원들이 다시 이제 칼빈이 재심하라고 하니까 다시 재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 소신대로 재판을 거는 게 아니라 칼빈의 마음에 안 들었다가는 모든 재판이라고 하는 건 칼빈이 다시 하라 해야만 되니까 칼빈 비율을 맞추는 그런 하나의 제네바 시민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칼빈이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으니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형을 당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가 1546년 1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보통 춘대가 아닌데 1월인데 대낮에 옷을 다 벗어버치고 네이만 입고 반세만 입고 촛불을 하나 들고 시내를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칼빈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무릎 꿇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죄를 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당회에서 결정돼서 벌을 받은 하나의 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칼빈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칼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칼빈의 적대가 되어가지고 가서 칼빈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앞서 얘기하는 펠리니가 모든 하나의 이민자들을 갖다가 같이 학살을 하다고 하는 운동에 참가를 했다가 그게 연루가 나고 탈로가 나니까 제네바를 도망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죽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또 하나 이 팔리벗 버틀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사람도 아주 평생 동안 이제 칼빈을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네바 가운데에서 볼색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볼색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취미 삼아서 그 목회자들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라는 데 가는데 거기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성경 연구를 듣는데 예정론 교리가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요. 칼빈한테. 그 예정론 교리가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그 예정의 교리라고 하는 게 도무지 내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질문을 하니까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거룩한 종교 신앙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자라고 볼세기를 갖다가 추방하려고 그러니까 이 볼세기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추방을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버틀리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칼빈이 고향 불란서 노용이나 한번 알아. 노용이 가보면 칼빈이 어렸을 때에 청년 시절에 그 아주 못난 짓 했던 무슨 추문을 한번 모조리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볼색이라고 하는 자의 추소를 받고 이 버틀리에라고 하는 이 미련한 자가 여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저 불란서 노용이라고 하는 데가 가져가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소년 시대 때 학교 다닐 때 무슨 군것질하고 해서 뭐 또 용돈을 뭐 도적질 했다든가 뭐 이상하게 하는 모든 거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뭐 시험 시간에 컨닝을 했다든가 뭐 그런 모든 부정한 거를 전부 밝혀와가지고 이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걸 책자로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아주 참 야비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요렇게 칼빈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칼빈이 약점을 뜯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칼빈의 생애 가운데 지속이 되는 그런 거칠은 그 반대를 10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칼빈이 외로운 투쟁을 하고서 살아갔다가 드디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사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제네바 시민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고 하면 안 되겠다. 칼빈을 우리가 반대를 해다가는 나도 사형당할지 모르겠다. 내 가족도 추방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칼빈에게 그냥 예스맨으로 그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라는 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9년 즐거운 하나의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칼빈이 큰 공헌을 하기 이루는 제네바 대학을 만들고 전 유럽에서 종교적인 망명가들이 전부 몰려들고 몰려들어와서 제네바가 묻혀졌던 도시였고 아무도 인정받던 못하는 도시였고 그 도시가 시로서 성격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의 초라한 도시가 이 칼빈의 명성을 듣고 전 유럽에서 몰려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면서 이 제네바가 점점 융성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제네바로 궤도를 올려놓기까지는 칼빈의 명성이 9년 동안의 평온한 목회를 하면서 그 투쟁을 해서 이룩한 업적 후에 세워졌던 결과가 하나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서 마치면서 생각하기는 칼빈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참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이 제네바 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룩한 신정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룩한 야망이 그에게 평생 불태우고 있었다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네바 시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방법이나 성경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공정 못지 아니하게 역사 속에서 가장 악행을 저지른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는 슬픈 비극적인 면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이해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데 우리 주님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양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거를 지나친 확대하는 그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면서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역사에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슬픈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칼빈에 대한 이런 음과 양의 양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저나 여러분이 되는 것으로서 이 역사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